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인데도 이렇게 또 은혜의 자리에 사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자우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함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빵집에 가서 이렇게 빵을 고르고 있는데 제 눈에 두 개의 동일한 빵이 들어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생긴 빵인데 요즘에 빵집에 가면 이 빵 이름을 이렇게 팻말같이 조그맣게 이렇게 달아놓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빵인데 한 빵은 단팥빵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고 또 옆에 있는 빵은 슈크림빵이라고 이렇게 딱 붙여있는 걸 봤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 빵의 정체가 뭔지 알 수 없지만 이 빵을 반으로 갈라보았을 때 그 안에 가득 차 흘러넘치는 그 물질을 통해서 내용물을 통해서 이 빵이 무슨 빵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이러한 비유를 좀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로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깊숙한 영혼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성령이 어떠한 물질이나 물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곧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건물 안에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오해하지 않고 잘 우리가 정리해야 될 텐데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주의 성령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오늘 이 밤 우리와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지만 이 안에 한 사람도 거하지 않는 그냥 빈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할 때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건물 안에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찌 이 인간이 지은 어떤 이 건축물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금으로 화려하게 지은 그 웅장한 성전을 다 짓고 나서도 내가 지은 이곳에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어찌 거주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어놓은 이 성전 건물에서도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에는 좀 어떠한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교회의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안에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큰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보다도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성령을 예수 믿을 때 공통적으로 받지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동일한 충만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해나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태로서 성령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성령의 충만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다 보면 내 자신도 과연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과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말고는 무엇이 다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을 소멸케 되는 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울은 신자들이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켰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그런 좀 소망이 하나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 자동차 이 계기판에 이 가스가 얼마 정도 남았는지 보여주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스를 딱 차면은 이 바늘이 쫙 위로 올라가다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운전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마일에 따라서 이 가스가 쭉 줄어들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 가스가 다 떨어질 때 되면 빨리 이제 기름을 넣으라고 그 주유등이 이렇게 딱 깜빡이면서 켜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등을 보고서 아 빨리 저 주유소에 가서 이 가스를 넣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자신이 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영적 게이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막 교회 가서 막 예배 오늘 이 밤처럼 이렇게 찬양을 힘차게 막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노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오면 이 성령의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과 충만한 생활을 하다가도 또 이제 교회에서 예배 자리에서 떠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또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성령의 충만한 게이지가 뚝뚝뚝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깜빡깜빡이면서 빨리 성령을 충전하라고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도요 만약에 운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가스를 충전해야 한다는 그 계기판이 없었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아마 이 기름이 다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자동차가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러한 계기판들이 없었기 때문에 늘 여분의 이런 기름들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로 돌아왔을 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세상과 벗을 삼아서 내가 원하는 그 죄악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지금 이 영적인 계기판이 깜빡깜빡이고 있지만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의시켰던 바로 그 상태,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의 상태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령의 씨앗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혹시 그러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말씀이 없이도 이 하루를 살 수 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이 하루를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만족이 있고 내 인생에 기쁨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표지인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듯이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 호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듯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죄를 밖으로 뺏어내고 들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키는 이러한 영혼의 호흡 없이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서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는 삶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의할 것은 좀 이 시대에는 좀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 어떤 좀 성령 세례를 전파하는 이런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잘못된 걸 말씀 먼저 드리고 올바른 교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라는 간판은 걸어놓고 정통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가리키냐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고 이것과 별개로 또 다른 성령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성령 세례 집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뭐라 할 수 없습니까?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구원자여 나의 주라고 고백한 그 사람은 분명 그 고백 안에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셨던 것이며 또한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가운데도 혹시라도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잘못 들은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성령에 충만한 상태는 아닌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다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성령 세례를 함께 받았고 이후에는 어떤 상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영혼의 룸메이트, 나와 같은 이 공간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보시겠습니까? 만일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찾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음 주에 저랑 이렇게 약속을 봐서 제가 신방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 10중 8구 대부분은 그동안 밀려있는 청소부터 아마 시작하실 겁니다. 평상시 이 먼지가 쌓여있지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살아왔던 우리 집 이 마룻바닥을 보니까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가구에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훑어봐도 이렇게 글씨를 새길 수 있을 정도로 먼지가 쌓여있는 그런 것부터 막 닦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부엌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던 그릇들 다 이제 정리해 놓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영어로 표현 중에 the chair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그 의자라는 표현인데 의자로 쓰지 않는 의자인데 이게 뭐냐면 늘 자기가 퇴근하고 와서 그 옷을 던져놓는 의자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옷 위에 옷이 쌓이고 쌓여서 완전히 이렇게 파일되어 있는 그 의자. 그래서 영어로 그 의자를 the chair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누군가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the chair부터 정리하는 거죠. 옷 다 옷에 이제 걸어놓고. 우리가 왜 누군가가 우리 집에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특별히 중요한 VIP 손님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갓 결혼한 사람이 보면 뭐 장모님, 장인어른이 오신다. 한국에서 뭐 시부모님이 오신다. 그러면 막 집안 청소하는 수준이 막 달라지거든요. 어떻게든 막 지금 잘 살고 깔끔하게 살고 있는 거 보여주려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거겠죠. 내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내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나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이 VIP 손님이 우리 집에 있을 때 이 쾌적한 환경을 통해서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청소하는 거겠죠. 이 얼마 전에 이 한국에서 이 호텔, 한 5성급 호텔에서 한 그 하우스키핑 하는 그 일하시는 분이 이 화장실 변기를 닦는 그거를 가지고서 그 똑같은 수건을 가지고서 왜 이 좋은 호텔 가면은 이 양치할 때 쓰는 컵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닦는 게 이렇게 뉴스에 방영된 것이 있었어요. 막 경악할 만한 일이죠. 막 이 5성급 호텔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이 VIP 손님으로 찾아갔는데 그런 대우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맛있게 밥을 차려 넣는데 깍두기를 보니까 누가 먹다 남은 이 반쪽 남은 이 깍두기 막 내 있고 밥도 막 새 밥이 아니고 막 며칠 된 막 신밥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들도 손님을 우리가 모실 때는 최고급으로 그래도 가장 좋은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을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조금은 더 삶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섬김과 배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참 이게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늘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족들도 그렇죠. 사실 우리 가족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가족이니까 그냥 뭐 더러워도 그냥 그대로 두고 뭐 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살자 하고 그 손님들이 올 때보다는 삶의 스탠다드가 조금 낮게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더 큰 문제는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죠. 아 그래,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집은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었구나. 내 안에 내 영혼의 룸메이트가 계신데 그분은 사실 내가 같이 살 수 없을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내 안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하고 준비하는 그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집에 가서 이제 메어박스를 딱 열었어요. 편지가 하나를 딱 봤는데 난생 처음 보는 아주 럭셔리한 봉투에 내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The White House, 그리고 또 그 대통령한테 초대를 받은 거예요. 지금 뭐 미국 대통령을 뭐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여러분 일국의 나라의 대통령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부르심이 보니까요, 이 White House 갈 방문한 날짜가 오늘로부터 한 3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럼 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두 달 반 정도 그냥 막 놀다가 그냥 뭐 그날 되면은 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사진 한번 찍고 오지 하고 갈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도 강심장인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래도 일생 한 번 그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VIP 만나러 가는 자리라면 몇 달 전부터 내가 그때 가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내가 신발은 내가 무슨 신발을 신어야 되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내가 할까? 그리고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갈까? 평상시 정치, 사회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한 정책들을 막 찾아보고 읽어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같이 만나면 이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 그것을 찾으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기업에서 이 고객을 관리하는 특별히 계약을 따야 하는 그런 로비하는 분들 보시면 상대편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나 글이나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어떤 요즘 같은 경우는 이 SNS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뒤져가지고요. 그 사람 몰래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료를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 어디를 좋아하는지를 다 찾아서 대화 속에서 그것을 티내지 않고 자기와 함께 이렇게 공통 분모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면서 계약을 할 때 더 편하게 하려고 만드는 수고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이렇게 봐도요, 사람이 누군가가 이 상대편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장소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정말 이 자리에 나올까요?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예배를 향해서 도대체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의 심리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났거나 신앙 생활한 지 10년, 20년이 넘어가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왜 나오는지를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시간이 되었고 우리가 약속된 이 예배니까 와야지 하는 어떤 의무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을 보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예배의 시간과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내 삶에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과연 주님은 이러한 곤경 속에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특별을 은혜 주실 것인가를 사모하는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배 시작 전에 미리 교회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한다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내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곤경에 내가 처해 있거든요.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정말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나는 너무 외롭고 나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나는 지금 내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아서 당장 내년에 내가 어디에 있을지 아니 내일 모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가련한 인생입니다. 정말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을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에 이 자리를 나오는데 마치 그냥 이 백화점에 쇼핑 가는 마음으로 나가는 듯이 가을 단풍 보러 가을 야유에 나가는 듯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 사람과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두 사람이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더 크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좀 어려운 말로 좌소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마음 안에. 여기서 사형리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요. 마지막에 이것을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합니다. 이 사형리의 그 순서죠. 이 사형리가 다 끝난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 이제 믿는 사람들은 손가락을 이제 위로 가르칠 때가 많아요. 저기 하늘 왜 계시다고. 그럼 그때 이제 사형리를 잘 배운 이 인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당신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주님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커다란 집회 장소들을 찾아갈 때가 많아요. 뭐, 영어마다라고 일러지는 어떤 부흥 강사들, 그런 스타 강사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이 장소에 있으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러나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그 장소에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라는 거죠. 삼위일체의 교리를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곧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거주하신다라는 것. 기독교 이 신자들을 대상으로요 아주 흥미로운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개신교 신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설문 주세요. 질문은 딱 두 개였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80% 이상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을 한 사람들만 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100% 아니오라는 답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이 거짓말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데 함께 살기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안 그래도 이 목사님하고 같이 살면 내 죄가 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텐데. 이 우리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 제목이 있죠. 교회에서는 그래도 좀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척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지만 내 자신이 혼자 있을 때 누구인지는 나밖에 모르는 거죠. 예전에 그 최덕신 씨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내 모습들이 너무나도 이 안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처 보여주지 못한 내 안에 제약된 모습들이 많아서 그렇게 가치는 못 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의지에 결정에 상관없이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데 여전히 우리의 이 마음의 집은 더럽지 않을까요 혹시? 아직 청소가 덜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앞서 말했던 그 5성급 호텔에 그 하우스키핑 하는 분이 이 걸레 행주 하나로 뭐 변기도 닦고 막 그 칫솔 치약 컵도 닦고 뭐 여기저기 다 닦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너무나도 오래 더러워 버려진 이 회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죄악의 곰팡이, 교만의 때, 미움의 먼지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다시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독교 작가 중에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교회 이 도서관에도 꽂혀있는 책인데 한 30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긴 책 아닌데요. 이 책을 보면 이 로버트 멍어라는 작가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이 집 안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서재도 있고요, 거실도 있고요, 부엌도 있고요, 벽장도 있고요, 안방도 있어요. 그 중에 이 로버트 멍어가 첫 번째로 주장하는 그리고 있는 이 방이 뭐냐면 바로 서재였어요. 서재. 여러분 서재라는 곳은 어떠한 공간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들을 결정할 때 무언가 이렇게 사인하고 뭔가 좀 문서들을 좀 최종적으로 점검할 때 좀 아이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좀 피해서 집중하고 내 배우자하고도 잠깐 좀 거리를 두고서 나 혼자서 집중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서재라고 그가 얘기했는데 이 서재를 다른 말로 하면 이 통제실과 같은 거죠. 내가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듣고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 것인가? 이게 내 서재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서재에 예수님께서 노크하셨어요. 아무개야, 내가 이 서재에 들어가도 되겠니? 아, 주님, 이곳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살지, 내가 무엇을 듣고 살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지, 이거는 내가 정하겠습니다. 주님, 이 방만큼은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노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 절대로 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문을 열고서 주님 들어오십시오라고 초대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는 그 순간 주님은 내 너를 기다렸다 하고 주님께서는 더 깊이 교제해 주시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처마 밑에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 마음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면 주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서재를 노크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내가 이 서재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너가 뭘 보고 살지, 너가 뭘 듣고 살지, 너가 뭘 생각하고 살아야 할지, 너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내가 그것을 내가 너와 함께 결정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 서재에 녹화하고 계신 거지. 또 어느 날 다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한참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이 거실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공간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이 거실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인생의 어떠한 즐거움을 찾는 그 영역, 내가 인생의 여가 시간을 보내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오락을 즐기는 그 시간이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간인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라는 거죠. 나는 너무 즐겁게 놀고 있지만 내 뒤에서, 등 뒤에서 예수님은 정말 가슴을 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한번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이라는 것에는요, 이 벽장도 있습니다. 이 벽장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내 은밀한 것들,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을 그냥 다 창고같이 몰아놓는 게 벽장인 거예요. 그래서 벽장은 한번 딱 넣어놓으면 이사 갈 때까지 주인도 별로 열고 싶지 않은 곳이 벽장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물어보는 것이죠. 아무개야, 내가 저 벽장 좀 열어도 되겠니? 내가 저기 안에 있는 것 좀 정리해도 되겠니? 내 지나온 날의 죄악들,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나의 지난 날의 상처들, 여전히 사람들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나의 미움, 여전히 내가 고치지 못했던 나의 악한 습관들 다 벽장 안에 가득히 쌓아놨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닫아놨어요. 나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 이 벽장 좀 열어도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 로버트 멍어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방의 문들을 다 열어놨다고 해도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명인을 이전하는 거예요. 이 집에 실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 집의 주인을 누구인지를 정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집 열쇠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집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봤을 때 아 그래,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많은 요소들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끊어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너무나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있는 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문들을 닫고 그렇게 주님께 열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방향을 결정하는 서재, 통제실입니까? 아니면 내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쌓여있는 벽장입니까? 아니면 내가 즐기고 내 오락거리, 내 여가 시간을 즐기는 그 거실도 주님께서 오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은밀한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내 안방에 주님이 오시지 못하게 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내가 이 방문을 열어내는 순간 여태까지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다 즐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정말 지루한 인생을 살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말했던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금하신 것이 마치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다가 이제 귀여운 나이가 좀 지나가고 뭐 미운 네 살이라 그러나요, 요즘에 어느 정도 애가 이제 크기 시작하면 엄마 말, 아빠 말 듣는 게 아니라 왜? 라는 토대를 달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 아이에게 계속 훈육하고 좋은 것들을 가르쳐다 주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애가 머리가 크고 사춘기쯤 되면은 왜 엄마는 나한테 이거 못하게 해?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 나 엄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 내가 너한테 다 못하게 했니? 난 그냥 이거 하나만을 너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라고. 나 이거 다 못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자녀들의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근데 마치 그것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게 살면 나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면 나는 너무 이 세상에 어떠한 만족도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더해도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과 가히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의 온 가산도 팔아버리고 자기 직장도 때로는 그만두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것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 안에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기쁨 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쩐 무슨 기숙사 사감처럼 우리를 막 못살게 굴려고 괴롭히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풍성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못 열었던 그 방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드림으로써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과 그 천국의 그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